이번에는 북한 동포들의 사연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5년 전 남한에 정착해 지금은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는 백은선 동무의 이야기입니다.
네, 백은선 동무는 라오스를 거쳐서 또 타이를 거쳐서 남한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백은선 동무의 목숨을 건 탈출기, 수련 동무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삶을 위해 돌아온 길입니다.
우리는 타이로 가기 위해 메콩강 입구에 도착했다. 그곳 다락방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메콩강 변방대에 넘겨졌다. 그곳 장병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다. 타이까지 가는 배삭이라고 했다.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모아서 내고 배에 오를 수 있었다. 보트 같은 배였는데 한 배에 6명씩 모두 세척에 나눠 타고 타이로 향했다. 쏜살같이 달리는 배 위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제 자유의 땅 타이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40분 정도 달리던 배가 어느 강기슭에 갑자기 멈추는 것이었다. 타이가 이렇게 가까운가 의아해하는데 우리를 내려놓고 배는 그냥 쏜살같이 달아나가 버렸다. 여긴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우린 먼저 마을을 찾았다. 마을 쪽에 들어선 우리는 중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 여기가 어딘지 물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이가 아닌 미얀마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덜컥 겁이 났다. 경찰이 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기 위해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두 사람만 남겨놓고 모두 산속으로 숨어들기로 했다. 미얀마의 숲은 열대 지역이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다. 그렇게 5일을 우린 미얀마의 숲속에서 떨어야 했다. 어떤 날은 산에 올라온 미얀마 사람들과 마주쳐 은신처를 옮겨야 했고 또 어떤 날은 경찰이 올라오는 줄 알고 정신없이 아래쪽으로 도망쳐야 했다. 아이를 업고 뛰다가 진폴에 빠진 정철이는 막대기를 잡고 겨우 빠져나와야 했다. 눈물이 났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온 밤 자지 못하고 비를 맞아야 했고 그래도 아이들만은 덜 젖게 하느라 몸으로 꼭 감싸주었다. 그렇게 해도 아픈 아이는 생겨났고 열이 펄펄 끓으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야 했다. 경찰이 올까 콩알만해진 간을 부여잡고 간신히 병원을 찾아 아이에게 주사를 맞췄다. 그렇게 5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낯선 사람 여러 명이 우리를 찾아와서는 코리아인이냐고 물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며 우리를 구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순간 만세 소리가 절로 터져나왔고 서로 얼싸안고 저어라했다. 다음 날 아침 배는 드디어 도착했고 우린 함성을 지르며 배에 올랐다. 배는 2시간을 속력으로 달려 저녁 7시쯤 타이에 도착했다. 강가에서 도로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그 밤길을 우린 흙먼지 덮여가며 열심히 걸었다. 이미 해는 저물어 깜깜했지만 혹여 앞사람을 놓칠세라 눈을 부릅떴다. 그렇게 도로에 다다르자 이번엔 줄을 맞춰 걷기 시작했다. 이제까진 누구에게 잡힐까봐 전전긍긍했다면 이젠 누군가가 우릴 제발 발견해 주길 바라며 걸었다. 그렇게 10여 분 걸으니 여러 대의 차들도 지나가고 나중엔 경찰차를 만나 마침내 변방대에 호송되었다. 변방대에서 짐 조사를 끝내고 타이 경찰서로 이송되는데 그곳에선 시끄럽다며 우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한참이나 시간을 끌더니 할 수 없다는 듯 우릴 데리고 어느 청사 복도로 들어가더니 거기서 자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밤도 깊어가고 몸도 피곤했다. 이젠 이 땅이 타이라는 안도감 때문에 차디찬 복도에서도 편안히 잘 것 같았다. 서로 엉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다시 왔다. 그는 우리에게 타이 수도 방콕으로 가라면서 거기까지 가는 방법과 약도를 그려주었다. 우린 서로 몸을 겹쳐 온도를 유지해가며 쪽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시작되는 방콕으로의 행군을 준비하며
참 뭐 길고 긴 탈북 과정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이제 라오스 갔다가 또 미얀마에 갔다가 다시 이제 타이로 가는 노정.
네. 근데 이곳을 쉽게 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정말 고생.
네, 뭐 라오스에서 이제 뭐 타이로 곧장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미얀마를 거쳐서
예. 네. 다르니까.
그렇죠. 서로. 다 다르죠. 네. 뭐 그나저나 아이를 뭐 등에 업고 메고 또 산길을 걷고 뛰고 진탕에 빠지고 비 맞고 네. 또 게다가 또 애는 아프고 참 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잡힐지 몰라서 마음은 콩닥거리죠. 어디 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경찰인 것 같은 사람만 보면 그냥 굳어져 버려서 식은땀이 쪽쪽 나지 않습니까? 참.
나도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아파트 경비사 서는 사람. 그것도 무슨 정복 같은 거 입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마당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정복 같은 거 입고. 네. 난 그 공안하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구별을 못 알아서 다 공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나저나 뭐 운선동무가 이렇게 타이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타이까지 왔으니까 뭐 경찰에 잡혀도 오히려 경찰서에 가니까 자기네끼리 가라고.
가라고 타이, 막 네, 이제 너무 방콕국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네. 시끄러워서.
그나저나 뭐 그 수련동무도 타이 도착했을 때 안심이 이렇게 북돋댔습니까?
말해 뭐랍니까. 이제 살았다 이런 안도감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래도 방콕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긴장은 늦추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 동안에 어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수련동무가 지금 방콕 가는데요. 사실 이 북한에서는 타이 수도를 방코크라고 방코크, 하죠.
예. 네.
그때는 뭐 탈북자들이 거의 다 그 방코크에 있는
그랬죠.
그 난민 수용소 거기 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빨리 처리되고 나가야 하니까 그랬죠. 타이 변방에서 잡히면 좀 시간이 좀 더
그렇죠.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치앙마이.
네.
그런데 이제는 뭐 나오자마자 치앙마이 거기 수용소에 있는 것도 타이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제 또 한국에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이잖아요.
오히려 오자마자 걸루
그냥 잡히면
방콕까지
되니까.
가는 게 아니고 예. 예, 국경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걸루 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백운선 동무도 이제 방콕으로 가는 그런 이제 버스를 탈 텐데요. 이야기를 보니까 곧 뭐 남한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나오겠다.
네.
예, 그런 싶네요. 자, 그럼 그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드디어 백운선 동무가 타이에 왔는데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건 아마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심수봉이 부릅니다. 백만송이 장미.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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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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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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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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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어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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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네, 이번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은 2001년도에 북한에서 나와 중국에 숨어 사는 한숭이 동미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먹을 것을 구하려고 엄마와 함께 중국 친척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끝도 없는 암흑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저선과 중국에서 겪는 눈물 나는 이야기, 장성무 동무가 읽어드립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 기쁜 마음으로 국경을 넘었지만 엄마와 난 결국 국경경비대에 붙잡히고 말았다. 국경경비대에서 남양보안서로 보안소에서 또다시 단련대로 허송된 어머니와 나는 그야말로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개처럼 맞고 온갖 모욕을 다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언성단련대에 도착하니 과반수가 여자였는데 그들도 중국에서 잡혀온 모양들이었다. 그날 저녁 보안원이 한 사람씩 불러대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한참 만에 나도 풀려갔다. 또 어떤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보안원을 따라 한 방에 들어갔는데 먼저 풀려간 여성들이 구석에 몸을 쪼그리고 앉아 울면서 떨고 있었다. 보이지도 않는 나를 보자마자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 그제서야 나는 상황짐작이 되었다. 선뜻 옷을 벗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또다시 살을 에이는 듯한 소리가 온 방안을 진동했다. 중국 가서
몸을 팔 땐 안 그랬겠지. 빨리 옷을 벗지 못하겠어?
그렇게 소리치는 보이지도네 옆에는 몽둥이가 놓여 있었다. 순간 자칫하면 몽둥이에 맞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별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한 나는 부끄러움도 다 잊고 옷을 벗었다. 옷을 다 벗자 보안원들이 그것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월경을 하고 있었는데 위생대까지 다 해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벌거벗은 나를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켰다. 그러면서 중국에 갔다 온 것들이 돈을 안 가지고 돌아오냐? 돈이나 많이 가지고 오면 반아주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치가 떨렸다. 보이언들은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커녕 오직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들 같았다. 옷을 벗겨 돈을 빼앗는 신체 검사가 끝나고 호실에 돌아왔을 땐 이미 취침 시간이어서 모두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남양 보안소에서 맞은 입술이 퉁퉁 붓고 너무 아파 잠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잠시 앉아있는데 갑자기 보이지던이 들어왔다. 나더러 자지 않고 규율을 어겼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간수들을 전원 기상시키고 나에게 욕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간수들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욕을 퍼부대고 난리들이었고 그러는 새 나는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구 또다시 이송된 청진 농포 집결소에서의 생활은 더욱 비참했다. 콧구멍만한 집결소 방 안에는 한 방에 30명에서 40명씩 들어있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 모두 앉아서 잠을 자야 했고 사방에 이가 득실거려 이 잡는 것이 일이었다. 그래도 집결소에서는 강냉이 영양가루에 완두콩을 넣은 밥을 줬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랐다. 그런데 먹는 것은 좀 나은 것 같았지만 반찬을 주지 않아서 간을 먹지 못해 몸에 힘도 없어지고 더 고역스러웠다. 하루는 한 호실에 있던 영옥이라는 애가 염장 창고에 들어갔다가 문매를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영옥이가 염장 배추를 훔쳐온 덕에 오랜만에 짭짤한 배추를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5분도 못 가서 보안원한테 들키고 말았다. 영옥이는 얻어맞아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부어올랐다. 과연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고파 굶주리다 못해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으로 갔다고 해서 이런 혹독한 취급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결국 꿈찍했던 단련대 집결소 생활 6개월 만에야 어머니와 함께 퇴소할 수 있었고 지역 같았던 감옥 생활에서 조선 사회에 대한 순정이 아니라 반감과 오기만이 이 마음속에 살아났다.
네,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뭐 수련도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북한에는요, 뭐 거의 다 이래요. 저도 뭐 당해봐서 잘 알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자 옷을 다 벗기고 또 위생대까지 그렇게 다 헤집을 수 있습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일 시키면 여자 몸속에 돈이 숨겨져 있을까 봐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체로 뭐 항문이나 뭐 어디에다가 이제 뭐 비닐에다 싸서 이제 욕후.
예, 네,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 돈을 사실은 뺏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감방에 들어갈 때는 대체로 뭐 옷은 여자건 남자건 다 벗기고. 예,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규정이라고 말해요. 네. 제가 그 기차관에서 이제 그 단련대로 넘어가는 사람, 언성 집결소 있다가 네. 농포 집결소로 가는 그 사람들을 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자, 여자 한 손씩 이렇게 다 수갑으로 묶어서 그렇죠. 쫙 지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화장실 갈 때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킥킥킥거리고. 하고 뭐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그보다 더 험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피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대수롭진 않죠, 솔직히. 네. 저도 말만 들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 정말 악이 날 것 같습니다. 집교소 생활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청진에 출장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농포 집교소 바로 옆에 예, 거기 이제 집에서 이제 며칠씩 묵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뭐 늘 보이죠. 담장이라도 보이고요. 집결소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네. 정말 그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때는 좀 한심해서 눈이 딱 감깁니다. 이건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짐승이에요. 입던 옷들 그대로 입고 또 구한벌로 이제 또 몇 달씩 버텨야 되곤 하니까.
그렇죠.
게다가 뭐 먹는 것도 없죠. 그냥 짐승처럼 뭐 계속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갔던 너희들은 뭐 인간도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는 나갈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글에서도 나왔지만 정권에 대한 반감과 오기만 더 생기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런 데 갔다 오게 되면 반감이 더 생기지 뭐 아이고 그렇죠. 일자가 큰일 나갔구나 이런 네.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데 단련대 생활 뭐 감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뉘지더라고요. 아예 뭐 자기 삶을 포기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저 예? 예. 그 사람들은 뭐 다 된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죠. 북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면은 그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다시 탈북하는 사람들이 예. 한번 자유에 대한 맛을 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을 걸 훔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에 가서 먹을 걸 찾아온 게 다인데 이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다루는 건지 김정은 정권의 그 공포 정치 하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다행히 수련정부는 잡혀나가지 않았었으니까 이런 생활을
행복한 거죠.
네. 그것만이라도 정말 내 인생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사연을 들으면서 오싹오싹했습니다. 잡히면 이런 고통을 겪을 줄 알면서도 다시 탈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한숭이 동무가 지금 중국에 있는 거 보면요. 다시 탈북을 이제 시도한 것 같은데 한숭이 동무의 조선과 중국에서 겪은 눈물 나는 이야기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습니다.